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의 이야기는 앞에 7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를 하는 가을의 절기인데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기로 했으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이미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1년여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 때문이었죠. 그때 38년이나 앓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마치 불에 기름을 얹듯 하시는 말씀 때문에 상황이 곤란해졌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하나님은 일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취급한 셈이 되어서 사람들은 이 발언을 신성모독의 표시로 보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음으로 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7장 1절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있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전체가 예수님에게는 위험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권하는데도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답을 하셨던 것인데 7장 10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후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런 맥락을 볼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7장 내내 그 위협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도층의 입장은 아주 분명했는데 32절 같은 곳에 보면 당국자들은 예수의 행방을 확인하고 나서는 예수를 체포하겠다고 사람들을 내보내죠. 여기 이제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정황을 보면 대체 예수님은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왜 굳이 들어가고 계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뭘 하려고 하셨던 것인가? 7장과 8장에 보면 그 성전에 잠입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크게 외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외침의 내용이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런 말씀은 사실 6장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바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8장 12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자신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셨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선사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두 외침은 실은 당시 초막절의 풍습을 끌고 와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주 그 선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막절에는 특별한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매일 제사장 행렬이 성전 바깥 저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이었죠. 길어온 그 물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면 이제 나팔을 울리고 또 물통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을 돌 때면 찬양대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순례자들은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은 양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주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는 일을 이제 매일 반복했던 것이죠. 이것은 옛날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행위였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물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죠. 거기 여인의 뜰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초막절 기간 일주일 동안 밤새 커다란 네 개의 등불을 켜두었다고 하죠. 그리고 밤이면 레위인들이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찬송도 하고 춤도 추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이 초막절 기간에는 성전 경내에서 비춰오는 불빛이 예루살렘 하늘을 물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초막절에 행하는 행사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의식을 치르며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바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적대적인 곳에 와 계신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저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적대감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히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적들을 찾아오신 일, 그것이 성육신의 뜻일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여기 유대인들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이 사람들을 몹시 아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죽음의 위협 한복판에서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대체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실 곳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 나아오라, 어둠에 갇힌 자는 이리 빛으로 나아오라 라는 말씀을 해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저 선포만 하러 여기 오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와 생명의 빛을 얻으라 라고 하셨죠. 자, 자기 인생이 온통 어둠뿐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은 참 좋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더 듣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따라가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말은 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사람들의 반론과 반문에 따라 이야기가 이리저리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8장 끝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잘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면은 앞에 첫 번째 외침에서도 마찬가지였죠. 7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서도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이제 이런 질문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좀 꺼내고 계신데 청중은 예수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거기 계속 서 계셨던 것이죠. 여기 두 번째 선포인 8장 말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는 잘 진전되지 않고 여기서도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궁금한 것을 묻는 바람에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논점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죠. 자, 우리가 처음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자, 예수님은 지금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반문을 들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내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자꾸 딴지를 걸며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하고 반론을 거듭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시고는 휙 사라져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답해주고 계시죠. 자,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싶습니다.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적들일 텐데 예수님은 이들을 참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시고 있는 것 같죠.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너 싫으면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아끼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대답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앞서도 삶에 소망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이나 알아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아주 따뜻하게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기 당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이들의 곁에 서서 함께 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들의 반문을 들어주고 계시고 이들의 대화 상대자로 남아 있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죠. 8장 13절에 나왔던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실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중요한 말을 따라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려면 그 사람 말이 믿을 만한 말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초막절의 주인공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의 이 반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소. 당신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답이 될까요? 제가 안 믿어지신다면 누구 아시죠? 자, 그 사람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증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주 쉽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금방 전화부터 돌려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니, 아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말은 맞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니 맞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맞는 말인지 따를 수 있도록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맞는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어가시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두 명 또는 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배워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혼자 말하는 것이어서 못 믿겠다면 나한테는 두 번째 증인도 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은 최소 두 명은 돼야 한다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답변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말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야기한 당사자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어디가 금방 찾아가 물어볼 수 있는 연락이 되는 존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9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너를 보냈다는 내 아버지는 어디 있다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하니까 당신이 증인이라는 얘기는 일단 제쳐놓고 또 다른 증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증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답변을 열심히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길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증인도 안 보이는 것이다. 만약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그 증인 또 다른 증인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죠. 내가 맞는 말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너희 궁금한 것도 그 다음에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화 같은데 실은 그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몹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 말이 왜 맞는지 알고 싶다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냥 내 말이 맞는 거다라고 계속 답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도대체 무슨 말을 더 나눌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눈이나 맞추고 이 얘기를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죠. 아마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을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요구에 답이 되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초막절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던 그 예언이 내내 가리키던 주인공 메시아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대체 누구한테 가서 자신이 믿을 만하다는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에게 피조세계 어딘가에 가서 믿을 만한 추천장을 받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이 이들의 방식대로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신데 피조물이 아닌 분의 방식으로 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자신들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어서 그 앞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진전되기가 어려운 것이었고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라갈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제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로부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들어야 할 더 중요한 이야기로 화제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대로는 너희와 나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라는 말은 메시아를 찾다가라는 말인데 그런 태도로는 메시아를 아무리 찾아 헤매도 메시아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메시아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그 취향에 따라 무언가를 답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나는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그분은 어떤 용무가 있어서 여기 오신 것이지 원래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가실 곳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다시 분명히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다시 한번 확연히 확인됩니다. 나는 위에서 난 존재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인데 너희한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왜 왔는가? 어둠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언가 선언하시기 위해서였죠. 자, 목마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선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선언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죠.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목마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들이 이런 문제로부터 구원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 지금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이라는 말이 여기 우리 눈길을 끕니다. 여기 갑자기 그라는 말이 나왔는데 앞을 찾아보시면 그라는 대명사로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글자 크기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예전 성경을 떠올려 보시면 예전 성경에는 그 성경 중간중간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원래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읽어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제 끼워 넣은 글자라는 것을 이제 표시해 줬던 것인데 이제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도 원래는 이 작은 글자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가 그인 줄에 나오는 그 그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대로 그 옮겨보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인 줄 알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는 거냐 하면 I am 하고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I am 그러면 뒤에 뭐 I am a boy든 뭐 I am doing 뭐 이렇게 해서 뭘 하든지 나는 누구라든지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I am 하고 그냥 끝내버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7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혹시나 하고 계속 묻고 있었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옛날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묻고 있었으니까 사실 I am 다음에 그 선지자라든가 그리스도 이렇게 넣으면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뒤를 비워놓은 채로 내가 인 줄 알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합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던 얘기를 그런데 이어가시죠.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내가 그인 줄의 그 그도 작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내가 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가 나를 든 이후에 이건 아마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현일 텐데 나중에 내가 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그 잠깐 말이 헛나오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호한 말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여러 군데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표현을 끌어다가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몇 군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1015면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곧 그니라 라는 요한복음에서 본 것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그다. 자, 뭘 가리키고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일을 이루는 자, 만대로부터 불러낸 자, 처음에도 있었던 자, 그리고 나중에도 있을 자, 그다. I am 그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3장 10절에도 가보시겠습니다. 43장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에 지음을 받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13절에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이다라는 표현이 여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기도 그라는 말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읽었던 구절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지음 받은 적이 없는 자, 그 아무도 그 손에서 건질 수 없는 자, 그런 일을 행하는 자,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개발한 말이 아니라 더 예전에도 있었죠. 신명기 3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구약성경 315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나는 다음에 I am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열됩니다. 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일, 그것이 나는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 I am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열되고 있어서 그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많은 묘사를 덧붙인다고 해도 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I am이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무언가를 행하셨다고 나는 이런 자라고 설명하실 때에 그 뒤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I am 뒤는 무한히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 어떤 것이든 다 넣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었던 분은 구약성경 내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가장 거슬러 올라간다면 출애굽기 3장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보시면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의역을 한 셈이죠. 밑에 각주를 보시면 이게 원래는 나는 나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어떤 분이 보내셨다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인 분이 보내셨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 같은 곳에서 뭐라고 부르냐 번역하냐 하면 I am인 분이 보내셨다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게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I am 뒤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I am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인 줄로 알면 이라고 똑같은 표현을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면을 볼 때 다시 요한복음 8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수 있죠. 8장 28절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분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이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이것은 보내신 분과 이분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예수님께서 그분의 수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질문에 이상스럽게도 사람들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하시면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진실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아느냐? 나는 곧 나다라고 불리는 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자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에 시기를 따져보면 6개월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습니다. 이 반년 전에, 반년을 앞두고 여기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목마름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시죠. 너희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빛으로 나올 것이다.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직접 오셔서 선포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은 사람들을 하염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적대적인 그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 우리 앞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그분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분을 제한 지을 수 없는 나는 곧 나다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마치 갑인 것처럼 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는 곧 나인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 앞에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 경배와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일은 우리 마음을 저며들게 하죠.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길래 하나님 자신이신 분, 나는 나이신 분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신비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올리며 마음에 머릿속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아주 거대한 신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일이고, 그러한 신비한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의 방식으로 다스려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저 구원자 정도로 불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실 앞에,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걸어가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